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인간관계 지침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지은이는 김경일, 발행은 천역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는데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편안한 관계는 나에게 작고 빈번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회사나 커뮤니티, SNS에는 원치 않는 불편한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적 혹은 외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인지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책은 16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감정적인 사람에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의 심리,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를 정말로 무시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내성적인데도 성공할 수 있을까 등 김경일 교수의 날카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쉽고 유쾌한 조언으로 신선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또한 특유의 재치와 인사이트가 담긴 강의는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생각을 전환하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힘든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평안한 일상을 되찾고 적정한 관계를 통해 자신감 있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영어 발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6년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들 틈에서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의 각오는 비장합니다. 때때로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요. 사무치게 그립다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떡볶이 한 접시 먹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유학을 떠나는지 아세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모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갑자기 비장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는 좀 놀기도 했는데 유학 가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죽으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도 교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네, 대견해. 그런데 유학 시절 제 지도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됐는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일, 내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 이 오늘 하루하루도 내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날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다는 표현도 그때 몸으로 느꼈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푸 자도록 해. 그렇게 3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세요? 행복해지려고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쓰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책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행복은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하는, 그래서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지점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행복이라는 걸 멀리 밀어냅니다. 행복은 늘 저기 어딘가 멀리 있어요. 20년, 30년쯤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그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국 교수님은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다고 말했고, 제 지도 교수였던 아트 마크먼 교수님도 제 행동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을 쾌락만 탐닉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먼 미래, 기약도 없이 뜬구름 같은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살고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면 먼 훗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엔 아마도 몇 년만 참으면 분명 지금보다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을 잘 참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해 10년 동안 돈을 아끼고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만한 보상이 오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내 후손도 남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길어지는 게 결국은 인류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그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 한두 번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할까요?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종합은 둘 다 100점이니 둘 다 똑같이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종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행복의 총량은 0에 수렴합니다. X축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우울했던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 다시 힘든 날, 좋았던 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죠. 거의 예외 없이 기분으로서의 행복은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들쑥날쑥 하니까요. 365일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조증 환자라고 해요. 365일 내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 환자죠.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종량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크기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 행복의 크기가 크더라도 빈도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좀 방정맞아 보이지만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거 화려한 행복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빈도는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누리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알사탕을 주는 친구가 10명 있으면 나의 행복 빈도수는 10번 이상이 되겠죠. 나한테 1억 원을 흔쾌히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행복의 크기는 커지지만 빈도는 적어져요. 알사탕 한 개를 줄 능력밖에 없는 친구라도 10명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큰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 주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둔 적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진짜 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훈수 둘 때입니다. 훈수가 뭔가요? 바둑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다 두면 되잖아 라고 건넨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있어요. 관계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좀 갖고 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밀접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남을 돕는 거,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지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언젠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소한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못할 때 가볍게 훈수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큰 게 아니지만 나는 행복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거 정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저희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태초 이래 인간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강하지만 그 검투사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을 많이 남긴 끝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원형 경기장에 힘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문명, 우리 인간 세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지.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경쟁자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작은 행복 하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혹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이타적인 행동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은 받고 싶어. 인간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관심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대학 입시 박람회에 강연하러 갔었는데 전시 부스에서 홍보하는 분이 아버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며 말을 걸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은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도 본 어르신들에게 쓰는 말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골 식당을 갔는데 교수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하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정욕구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성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욕구가 강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키가 5cm만 더 크면 좋을 텐데 살은 10kg은 더 빼야겠어.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며 끊임없이 단점을 찾아내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내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못생겨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잘생겨 보이는 날의 나와 못생겨 보이는 날의 나는 남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없어요. 365일 내내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은 늘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이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문제가 큰 거죠. 반대로 365일 내내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배우도 어느 날은 자기가 못생겨 보이는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감정 기복의 평균 지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 어떤 사람을 더 쉽게 인정할까요?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물론 너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스스로 그렇게 과시하고 있으니 남들이 인정해 줄 틈이 없잖아요. 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난 안 될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고 어떻게 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기만 한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해맑고 낙천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0일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최대로, 나쁜 일은 최소로 일어나도록 생각을 조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개념이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나의 엄마를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도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1980년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신발을 신는 거였어요. 이 브랜드의 신발을 신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학교 내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다시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거 입지 않으면 안 끼워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가지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같은 무리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투쟁이라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인간은 타인이 나를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새롭게 획득된 정체성은 더 높은 인정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하는 문화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무님한테 인정받으면 부장님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인정받은 것이고, 한 명보다 열 명한테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셈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인정투쟁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투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인정투쟁은 원래 철학적 개념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중 자기의식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헤겔은 정신발전의 중요한 고리가 인정이라고 보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생사를 건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철학 용어 설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책을 가장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김정훈 박사를 꼽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 삶을 투쟁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투쟁보다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남의 감탄입니다.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을 받으려고 살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건 남이 나에게 와 대단해요, 멋져요, 최고예요 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인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감탄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나도 감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자신의 외모에 감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감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경우 나에게 감탄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못 쓰던 붓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거나 피아노를 배워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업과 무관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글쓰기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취미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티켓을 사서 오페라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직접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니체의 이 말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춤만 추면 큰일 난다죠. 가장 철학적인 머릿속으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니체는 자신의 본업인 철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춤을 추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춤을 매우 사랑한 니체는 알프스 산자락을 춤추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과 상관없는 체험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만들어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 상사, 후배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만 문화적 삶에서도 성취해봐야 합니다. 문화적 성취가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거든요. 이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감탄해야 할까요?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탄하려면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경쟁 상황에서 1등을 해야 해요. 이래는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감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겼다는 뜻입니다. 처절한 투쟁, 사생결단, 피냄새가 나죠. 일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성취하기가 쉬울 뿐더러 비용이 덜 듭니다. 문화활동에서는 경쟁이나 순위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노래 한 곡을 잘 연주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1억 등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죠. 내가 그 피아노 연주를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만족하고 해낸 것에 의미를 두니까요. 일과 상관없는 문화활동에서 나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입니다. 문화활동에서 얻은 감탄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에 전염되어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니까요. 물론 남의 감탄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감탄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준다면 우리는 인정투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한 인간관계 지침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